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2013 복음 사경에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세 번째 집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부족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과 지혜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2013 봄사경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설교 제목은 지옥이 주는 교훈들입니다. 지옥이 주는 교훈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는 그렇게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 지옥에 관한 그런 언급들이 있고요. 또 신약의 서신서들에 보면 사도들이 지옥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지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것을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거기서 건진받은 그리스도인들 분명히 많은 교훈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옥이 존재하고 있고 그게 대단히 무서운 곳이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면은 막 그와 같은 건진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이제 성도고 신자고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옥이 존재하기에 우리들이 깨달아야만 하는 교훈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존재하기에 우리들이 깨달아야만 하는 교훈들이 과연 무엇인가. 이 시간 여섯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옥이 존재하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것을 크게 오해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복을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복, 또 외적인 복으로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할 때는 지옥으로부터 건진받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이 처한 상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이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출생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노 아래서 일평생을 살아가고 진노 아래서 죽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인간론, 즉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렇게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태어나고요.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그 진노가 이제 퍼부어지는 그런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처지에 놓인 인생들에게 과연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옥에서 던진받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인 것입니다. 좋은 집을 가지는 것이 축복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저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데 과연 좋은 집을 가지는 것이 축복인가? 물론 좋은 집을 가지면 편안하고 안락하기는 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주어진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겠지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를 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은요, 멸망당하기 전에 소돔 백성들의 삶에 보면은 집을 짓더니 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또 하나 질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복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재물을 많이 소유하면 여유가 있어서 좋지요. 또 그런 것이 주어진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복이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냐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복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도리어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재물이 복이냐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죠. 도리어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세상의 외적인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라고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고요. 도리어 그것을 소유한 자들은 말년에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루이스 베일리의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필독서로 읽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이제 비참히 죽는구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비참히 죽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이런 비참한 날이 오리라고 그 얼마나 경고했던가. 하지만 그들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했던 것이 후회스럽구나. 내가 자랑하던 좋은 집과 의복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맛있던 음식들이 이 순간에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동안 세상의 재물을 모으려고 애를 써왔을 뿐 내 양심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과거에 누렸던 육체의 쾌락도 이제는 다 소용이 없구나. 순간의 쾌락 때문에 영원한 고통을 받을 생각을 하니 지옥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부터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는구나.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외적인 것들, 그것이 결코 복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도리어 그것이 굉장히 허무감만 가져다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과연 복이라고 할 때 이게 뭐냐 하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적인 외적인 그런 것들이냐?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지옥이 존재하기에 거기서 구원받는 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냐 했는데요. 이 구절 오늘날 대단히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 구절을 너무나 해석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신약성경의 사도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에서 이 구절을 해석해 줬습니다. 해석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해석을 못하니 얼마나 참 난감한가 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신칭이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그 복, 모든 이방이 이제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를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그 놀라운 복, 이신칭의 복이지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지옥으로부터 건짐받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지옥으로부터 건짐받는 그런 구원의 복을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옥이 존재하기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요. 거기서부터 건진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감사하고 더 크게 찬송을 불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많이 감사하고 더 크게 찬송을 불러야 한다. 시편에 보면은 이것을 여러 곳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98편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귀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행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한 시인이 큰 소리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으로부터 건진받은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많이 찬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크게 감사하고 더 큰 목소리로 구속의 은혜를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갓 벗어났을 때 홍해 바닷가에 서서 구원의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때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찬송 부를 때 목소리는 아주 우렁찼을 것입니다. 왜냐니까 직접 눈으로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감나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래서 이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를 때 그들은 한 목소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크게 구속의 은혜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요 그다지 감사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찬송을 부를 때도 목소리가 그다지 큰 것 같지도 않고 왜 그럴까? 아마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는가, 막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얼마나 가까스로 구원을 얻었는지 하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깊이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더 크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더 크게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지옥에 빠뜨리려고 했던 죄와 긍휼이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지옥에 빠뜨리려고 했던 죄와 긍휼이 싸워야 된다.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는가? 그 답은 뭐죠? 죄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요. 그러니까 죄가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마터면 그렇게 낭패를 당할 뻔했죠. 죄로 인해 가지고 지옥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이제 구원을 얻은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간 죄를 증오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혐오해야 되고, 또 더불어서 그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와 싸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 눈을 뽑으라. 참 무서운 그런 명령이지요. 손과 발을 도끼 같은 것으로 찍어버린다. 얼마나 참 치열하고 무서운 그런 일입니까? 또 눈을 뽑는다. 이게 다 죄와 죽을 힘 다해서 싸우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죄와 싸우지 않는 그런 교회 다니는 신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잘 알아야 됩니다. 죄와 싸우지 않으면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으면 외식적인 그런 신자입니다. 죄와 싸울 때 진정 그 사람이 지옥에서 건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도넬리는 만일 하나님이 당신을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자신에게 확인하고 싶다면 죄를 죽이는 일에 착수하라. 그렇게 잘 말을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옥에서 건진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해 보고 싶다면은 여러분 자신이 지금 죄와 싸우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싸우고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은 형식적인 그런 신자들일 것이고요. 죄와 싸운다면은 그가 진정 지옥에서 건진받은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라고 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시기까지 죄와 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또 지옥에서 건진받은 성도들도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존오메는 죄가 맹렬한 위세를 떨치는 상황에서 영혼이 진퇴양난의 난국에 처했을 경우 죄와 한판 싸움을 벌여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지옥으로 빠뜨리려고 했던 그 죄와 일평생 극렬하게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고요. 싸울 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싸우지 않으면은 그 사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냐 이 48절 말씀 전에 43절에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은 인생은 극렬하게 죄와 싸운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지옥이 존재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요, 그리스도인은 지옥에서 건진받은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크게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건진받은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크게 만족해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욥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옥에서 건진받는 그런 일이지요. 그래서 지옥에서 구출되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무한히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현실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불평을 합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한 것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했어야 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불평을 하였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등등 민수기에 보면은요 그들은 여러 가지로 불평을 합니다. 길이 험하다고 불평을 하고 근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만족을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 어디로 가고 있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행군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광야길에는 조금 어려움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견디고 나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출된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만 힘든 일을 거치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행복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을 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옥에서 건진받은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만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땅에서 가장 빈궁하게 살지라도 지옥에서 건진만 받는다면은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땅에 가장 빈궁하게 산다 할지라도 지옥에서 건진만 받았다면은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매일 축제를 벌이면서 삶을 엔조이하고 세상 쾌락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또 얼마나 잘 입고 잘 먹고 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나사로는 거지로서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얼마나 삶이 공공하고 불편하고 힘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빈궁한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가 가장 행복한 그런 사람입니까?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람입니까? 그럼 거지 나사로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부자는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지옥 불꽃 가운데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지옥에서 건진받은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네 번째 교훈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옥이 존재하기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요. 경박한 기독교는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기독교, 경박스러운 기독교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점점 가벼워져 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경박스러워져 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경박한 기독교는 아주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진지함과 심각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 너머에 지옥불이 활발 타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진지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진지한 분위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심장이 얼어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일단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죠. 극심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런 지옥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옥이 있는 한 기독교는 진지하고 엄숙해질 수밖에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도 모두 똑같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죄, 심판, 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막 그런 것이니까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한 그런 주제들입니까? 죄를 논하는데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심판을 논하는데 가벼워질 수 있겠습니까? 또 지옥으로부터 가까스로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이건 정말 가까스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지옥으로부터 가까스로 구원을 받는 그런 주제를 논하는 기독교가 과연 우스갯소리를 하고 가벼워지고 경박하고 막 그런 것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구세주를 생각할 때도 우리가 진지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또 슬픔의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픔의 사람입니다. 그런 진리를 접할 때 우리가 과연 경박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지옥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또 그곳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진지해져야 하는 것이지요. 옆집에 불이 나서 사람들이 황급히 빠져나오고 있고 또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낄낄대고 웃고 저속한 농담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분명 실성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신 이상자일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그처럼 경박스럽게 만들어가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경박스러운 기독교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로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교훈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둘러서 급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화마가 날랑거리면서 사람들을 계속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급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편만하게 빨리 전해서 그들을 지옥불 가운데서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은 지옥은 세상 종말에 펼쳐지는 바깥 어두운 곳이고 블랙홀과 같이 밀도가 높은 곳이며 우주의 쓰레기 처리장과 같은 곳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은 지옥을 밀도가 높은 블랙홀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블랙홀은 모든 것들을 강하게 빨아들이는 그런 곳이지요. 그처럼 블랙홀과 같은 지옥이 사람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끊임없이 빠르게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시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복음 전도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되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복음 전도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들이 왜 이 땅에 사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에 복음 전도, 오직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가 아니라면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죠. 왜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남아 있느냐? 그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 있는 동안에 복음을 힘껏 시급하게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옥의 심판을 피하라고 크게 우리가 외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는 1843년 죽음이 임박한 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어느 날 들판을 거닐고 있었다. 그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능력이 나를 덮쳤다. 그러자 나는 나의 양들이 이제 곧 하늘나라에 가거나 지옥에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천둥과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만나는 사람마다 살려면 빨리 피하십시오 라고 외치고 싶다. 백채인 목사님은 나에게 천둥과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고요. 그런 혀가 있다면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려면 빨리 피하라.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임박한 진노가 오는데도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곧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빨리 지옥을 피하여 달아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지옥불이, 지옥의 불꽃이 매일, 불길이 매일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시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찬송가 273장 1절에 보면은 저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섬, 전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찬빛을 받은 우리 곧 오라 부른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 찬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2절 가사에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있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까지, 우리의 가진 것으로 복음 전한 데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아껴서 무엇에 쓰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을 아껴서 무엇에 쓰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물질을 자신들의 안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데 사용한다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이지요. 지옥 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데 우리의 가진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화마가, 지옥의 불꽃이 사람들을 블랙홀과 같이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급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지옥이 존재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여섯 가지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지옥에서부터 건진받는 구원의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지옥에서 건진받은 그리스도인은 더 많이 감사하고 더 크게 찬송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세 번째는 지옥이 존재하기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지옥으로 빠뜨리려고 했던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일평생.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지옥이 존재하기에 그리스도인은 지옥에서 건진받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평생 크게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경박한 기독교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엄숙하고 진지한 그런 것이지 절대로 가벼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지옥이 있지요. 죄가 있고 심판이 있고 이런 다루는 주제들 보십시오. 굉장히 무겁고 장중하고 진지하고 엄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강단에서 어떤 사람이 가볍게 해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벌받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도들이 무슨 가벼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도 크게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경박할 수가 없죠. 기독교는 진지하고 엄숙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지옥이 존재하기에 그래서 블랙홀 같은 지옥이 사람들을 계속 집어삼키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시급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여섯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013년 봄사경의 전체 설교를 다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본면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와 같은 무서운 지역에 단 한 사람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의 뜻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런 무서운 장소가 있으니까 이곳으로 들어가라 이런 뜻으로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무서운 장소가 있고 죄에 대한 형벌이 있는 장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죄와 치열하게 살고 절대로 이런 곳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경고식으로 주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와 같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 가서는 안 되고요. 설마 그런 곳이 있을까? 또 거기 가더라도 그렇게 뭐 극심한 고통일까? 한번 가서 경험해 보더라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혹 지옥불에 점점 끌려 들어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팔과 다리를 꽉 붙잡고 더 이상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구출해 내야 될 책임도 있지요. 유다서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점점 끌려 들어가서 그의 머리가 거의 불에 거슬러지고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꽉 붙잡아가지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시켜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믿고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율법에서 해방되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해방되어야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아래 태어나고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지 않습니까?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율법의 관계에서 영단번에 끊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믿고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이 땅을 살면서 이제는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번에 걸쳐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이 엄중한 경고에 지옥에 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고 그렇게 부정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지옥을 부정하는 그 순간에도 지옥불은 활활 타고 있으며 또 사람들을 끊임없이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곳에 들어가는 어리석고 불행하고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 그것이 있기에 우리들은 진지하게 엄숙하게 또 시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내는 일에 우리의 평생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넓은 길, 큰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길이 좁고 협착하더라도 좁은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서 결국에는 영원한 복락의 장소인 천국에 도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